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다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섯째 나팔 심판인데요. 어제와 또 1절부터 3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부족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연기와 황충들이 올라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시행하시는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는 황충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절부터 6절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보게 될 7절부터 내용은 실제로 황충들이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이르시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절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황충들이 지옥문을 열고 나왔지만 그들이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시행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셨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명령하셨는가?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금지사항이 나옵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가 나오는데 4절 그 뒤에 보시면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금지사항이 나오죠. 그러니까 식물들은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여지껏 봉인 심판이나 혹은 나팔 심판들을 통해서 땅도 심판을 많이 받았고 땅 위에 있는 수목들도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작물들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식물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금지한 내용이 4절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해를 줄 때에 황충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심판을 가할 때에 머리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7장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7장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천 명씩. 총합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던 이방인 성도들은 해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심판에서 제외가 되지만 다른 모든 성도들은 이 다섯 번째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면 왜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 심판을 받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믿음이 더 훌륭했던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심판을 받거든요. 해함을 받는데 어쩌면 지금 당하는 이런 해로움까지 다 당하면 믿음을 다 포기하고 내버릴까봐 조금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도리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이 해를 받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시면서 첫 번째 금지하셨습니다. 각종 수목은 그리고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롭게 하지 마라. 두 번째 금지하신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 이게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남아서 죽이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이 걸리게 하든 굶주리게 하든 전쟁이 일어나든 방법과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강도와 정도에 있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말고 고통만 당하게 괴로움만 당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허락하시면서 제안을 주신 거죠. 구약성경에도 보면 유명한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허락을 해주셨어요.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 제안을 주셨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빼앗아가도 좋다. 재산을 빼앗아가건 건강을 빼앗아가건 다른 것들은 빼앗아가도 좋지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범주를 제안을 주시면서 내가 지금 심판을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시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죽일 수는 없다. 괴로움만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제안은 방금 읽었던 5절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은 최소한 다섯 달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금방 쓱 읽고 넘어갔지만 기간은 다섯 달. 어쩌면 이게 뭐 1년, 2년 더 진행됐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황충들이 활동하는 것은 다섯 달입니다. 사실 황충들은 다섯 달만 활동하고 나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는 영원히 거기서 머무르고 살면서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간의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 동안만 황충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섯 달이 끝나고 나면 낙원이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섯 달이 지나고 나면 더 힘들고 어려운 심판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제가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조금 조금씩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보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적행 문을 열고 황충대가 나오게 하신 뒤에 그들에게 어떻게 심판을 시행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제안하시는 규정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되 제한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것이고 특징적인 거예요. 지금 쭉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너희 마음껏,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분이 풀릴 때까지, 너희 감정대로, 너희 기분대로, 너희 계획대로 다 해도 좋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울타리와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정도에 있어서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기간에 있어서는 이만큼을 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완벽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 시행된 게 아니에요. 심판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시행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요. 어제도 제가 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황충들이 이 지옥문을 열고 올라왔잖아요. 그랬는데 올라와서 하는 일을 보면 이미 지상에는 전갈들이 있었고 전갈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정도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상에는 전갈들이 있는데 황충이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뭔가 심판을 시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땅에 지옥문이 열리기 전부터 이 땅에는 전갈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전갈들이 독을 쏘는 것과 비슷한 수준, 비슷한 정도의 괴로움을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과 연관적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거예요. 이 지상은 심판을 받기는 합니다. 또 지옥처럼 변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옥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당해왔던 심판과 형벌을 더 많이 당하는 그런 수준, 그런 정도로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심판하려고 마음만 먹으셨으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지옥 문을 열었잖아요. 기왕에 열었으면 지옥 안에 무저갱 안에 연기만 있고 황충만 있었을까요? 다른 것들도 더 있었을 텐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이 지상으로 이 땅으로 다 올라오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 심판 행하시기 위해서 끌어올린 것도 제한된 것만 몇 가지만 끌어올리셨고 또 끌어올라왔던 황충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감정대로 다 충분히 활동하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제한적인 모습으로만 활동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현실은 놓고 보면 이 땅은 전갈과 황충이 활동하는 땅이 되죠. 원래 있었던 전갈들과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지경이 되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생지옥의 일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라고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죽여 없애도 되고 지옥 불구덩이 집어던져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누어서 심판을 하시죠.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지금은 무저갱 문을 열고 황충떼가 올라오게 하시면서까지도 제한을 두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진노를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으시면 그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으셔서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도 심판을 다 쏟아붓지 않고 제한된 모습으로 일부분만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내용이 다섯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이 단순히 이 땅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리고 생지옥처럼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든 살 길을, 숨쉴 구멍을 만들어 두시고 여지를 남겨두시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 만약 그 형벌에 합당한 형벌을 다 받아야 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입을 벌려서 불평을 토로하거나 원망하거나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러했기 때문에 하물며 성도가 주님 앞에 어리석거나 또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하시고 또 감하시고 유보하시고 유예해 주시고 지연시켜 주시고 제한을 두시고 이런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쩡히 숨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거나 내가 은혜 받기 합당한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붙잡고 주님께만 소망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조금 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행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해야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을 감해 주시고 유예해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에도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조금도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조금도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